my faith alive, the love is found in the ashe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정치국 의장이 오늘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됐다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하니예 의장이 이날 이른 시각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피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니예가 정밀타격 방식을 통해 제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게시물은 현재 웹사이트에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미 아부 주흐리 하마스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 점령자들에 의한 하니예 형제 암살은 하마스의 의지를 꺾으려는 중대한 사태 악화행위라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길을 계속 하마스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안보 담당 관리들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지침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4월 10일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활동하던 하니예 의장의 아들 아미르 하니예, 무하마드 하니예, 그리고 하잼 하니예를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니예 의장의 암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하니예 하마스 정치국 의장의 암살에 대해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 국영방송을 통한 성명에서 하니예가 이란에서 살해된 만큼 그의 암살에 대한 복수는 우리의 의무라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테러리스트 점령자들이 비겁한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도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니예 의장은 이날 오전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 도중 암살됐습니다.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하니예 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영내 이란 연계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에 더욱 단호하게 맞서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니예 의장 암살을 악행이자 야만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동국가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암살은 위험한 갈등 고조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안드레이 마스타신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은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영내 안보 상황을 극적으로 악화시키고 대규모 무력 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하니예 암살 사건이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의 위협에 맞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골란고원 지역에서 지난 27일 어린이 12명을 사망케 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 같은 끔찍한 공격들을 끝내고 양측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령관이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의 오른팔 격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슈크르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을 지휘해왔으며 27일 골란고원 어린이 살해 사건과 수년간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살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30일 새벽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5대와 함정 10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20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 중부, 남서부와 동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이 심화돼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미국 의회 산하 기구가 진단했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몇 가지 대북 조치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30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이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authoritarian countries is very complex, Senator. And I
캠벨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간단히 말해 각기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간 역학관계는 경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These countries are animated by leaders who are distrustful, often deeply distrustful.
캠벨 부장관은 이들 국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종종 깊이 불신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 북극 지역을 놓고서도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분열이나 간극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 사이에 복잡한 외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은 최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지난 6월 양국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새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성국 간 연대와 관련해 캠벨 부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강력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ssociation between Russia, North Korea, China, and Iran.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사이 연계가 점점 더 의도적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온 가장 중요한 일은 이에 비견할 수 있는 연합을 우리와 협력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과 인도태평양 사이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호주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대체로 미국의 지원과 독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는 한국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 간 양자 및 다자 협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두 우방인 일본 및 한국과 캠프 데이빗에서 역사적인 3자 회담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주 전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입증된 것처럼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방면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서면 보고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우위 추구는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평시 사상 최대 규모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역내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똑같은 결의를 갖고 대응해야 하는 세대적 도전이며 우리는 각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 전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이 역내 악의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 역내 군사 배치 및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조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이 심화돼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미국 의회사나 기구가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중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태세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사나 국방전략위원회의 에릭 에덜먼 부위원장은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 심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여러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propose that the force needs to be sized, the joint force, in conjunction with U.S. allies and partners to defend the homeland.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덜먼 부위원장은 미국이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미국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 같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전력의 다른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책임에는 외교적, 경제적 대응뿐 아니라 군사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전략위원회가 29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한 에덜먼 부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 나타난 협력관계는 미국이 2022년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는 강대국 경쟁을 위한 계획과 자원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하나의 주요 전고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서의 기회주의적 침략을 억제하는 병력 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인 하먼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적성국들이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is unholy alliance or whatever I think you call it alliance of aggression is extremely dangerous.
하먼 위원장은 이 위험한 동맹 혹은 침략 동맹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제조는 시간 문제이며 다른 두 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하는 지점은 끔찍하다며 따라서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 이들 국가가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적국들이 연대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복수 전구 전력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냉전 당시 양극적 구조와 탈냉전 이후 동북아와 중동에서 불량 국가에 대한 두 개의 전쟁 동시 수행 구조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비대칭 우위를 유지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중동에서 이란의 악의적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투입하는 동시에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시다발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아시아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 국방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 협의체 쿼드, 미한일 3국 관계 강화,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강화와 같은 노력이 역내 억지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작전상의 이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30개 이상의 핵탄두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3년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를 계속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적어도 일부 분석가들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 여전히 탱크와 장갑차 등 중장갑 병력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한반도에서도 유사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초당적인 독립위원회인 국방전략위원회는 활동의 일환으로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와 관련된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 태세와 작전 개념, 전략적 위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30일 BOAY 전화통화에서 중국 대사의 북한 전승절 기념식 불참을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기념식은 중국 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지만 참석했어야 하는 행사라며 이는 중국이 최근 북러 관계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북러 관계를 외교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would appear to be unhappy with that and the fact that they've lost so much leverage. You know, when Kim can turn to Moscow, he doesn't need to turn to Beijing.
사일러 전 국장은 중국은 이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보이며 대북 영향력을 많이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향할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분명히 중국을 불쾌하게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인 지난 27일 평양체육관에서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알렉산드르 마체코라 러시아 대사와 레바빙 베트남 대사 등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왕야진 중국 대사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항해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고 강조해온 중국이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리용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좌우의 자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등 북한의 전략무기 행렬을 지켜봤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중국 대사가 평양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특히 새로운 북러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 관계는 침체돼 있으며 이런 상황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중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중국 다련의 2018년 북중 정상회담 기념 동판인 시진핑 김정은 발자국 동판이 제거됐습니다. 또 일본 지진 때는 김정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하자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고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엔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중관계 저변엔 항상 어느 정도의 허약한 면이 존재해왔고 이는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십 년간 기복이 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중국의 주요 동북지역 국경과 한반도 전체에 원치 않는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북한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중관계가 이상현상은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러 밀착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했다면서 중국은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올인하는 것 같아서 미국, 한국,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다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istorically has been displeased when the North Korean leader seems to inch away from Beijing.
이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여전히 큰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왕야진 중국 대사가 지난 27일 전승절 기념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25일 폭우 속에서도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이 묻혀 있는 평남 운산 중국 인민지원군 묘지를 참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북중 관계는 1960년대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으며 이것은 이상 기류가 아니라면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가장 큰 장기적 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를 갖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아마도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China having the North Korea card to play against its greatest long-term strategic competitor, the United State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관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자동 군사 개입에 해당하는 조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새로운 북러 관계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중국의 지원이 북한 생존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도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원도 1969년 중국과 소련은 국경 부근에서 군사적 충돌까지 벌였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북러 조약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며 지난 2022년 한국에 부임한 모히니 대사는 2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 분야가 무한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히니 대사는 또한 한국이 직면한 많은 위협에 캐나다도 함께 직면해 있다며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한 한국의 우려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히니 대사는 북한의 코로나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모히니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겸임 공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국의 한반도 클럽 소속입니다. 최근 한국 외교부 초청으로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Groupings here in Seoul across Korea, like-minded countries where we meet. I think we're governed by.
한반도 클럽 모임 관련 내용은 한국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국에서 도입된 채텀하우스 비공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교적 동료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서울에는 여러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평화롭고 번영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캐나다의 굳건한 헌신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캐나다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로서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I have to say that the 60th anniversary celebrations were a highlight for me, a personal highlight. It's an incredible experience as an ambassador.
캐나다 한국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한 건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와 한국은 항상 좋은 친구였는데 양국 외교부 장관들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실제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이제 그것이 진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들은 실행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는 안보를 비롯해 기후변화, 인적교류, 문화 등 다양한 활동 영역이 포함됩니다. 60주년을 맞이한 데 그치지 않고 2024년에도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적 핵심 지역인 북태평양 지역 내 6국가입니다. 어떤 부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ere's no limit. There's many areas where we can develop our cooperation.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특히 한 달 차이로 발표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정말로 추진하고 싶은 아이디어 중 하나는 북태평양에 대한 시각을 강조하는 겁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고 공동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이 직면해 있는 많은 위협에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캐나다는 정보와 관점을 공유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온 첫 분야 중 하나는 해양 안보인데요. 우리는 해양 안보에 중점을 두고 안보 대화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고 청정에너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류와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겁니다. 북태평양은 북극 지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한 한반도 클럽에서도 주목한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북러 간 협력 증대의 불안정한 잠재력에 대해 한국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전쟁 참전 16개국 중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캐나다는 오늘날까지 대북 대응에 적극적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네온 작전, 또 캐나다의 데릭 맥컬리 장군의 유엔군 부사령관 부임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캐나다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Well, it's very clear that Canada-Korea cooperation on security issue is well developed. I think there's still potential for more.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더 많은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링 맥컬리 장군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한반도 인근, 일본 주변 해역에서 네온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다른 관련 활동도 합니다. 캐나다 호위함들이 영내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을 여러 차례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확대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유엔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캐나다 동료들은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우물풍선 살포, 또 이에 대응한 한국의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잔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느끼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I think what I'd emphasize is Canadian unstinting commitment to peace and security.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캐나다의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보 협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북한 겸임대사로서 북한 측과의 접촉은 없었습니까?
So I would just want to clarify because our embassy here in Seoul is accredited.
먼저 서울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은 북한의 인가를 받았지만 대사로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이후로 캐나다는 북한에 대해 제한적 관여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문제, 영내 안보, 그리고 북한과 캐나다 간의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코로나 정책 상황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이 일부 개방됐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간이 있는 동맹국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요. 그들이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시적으로 국경을 열고는 있는데요. 방북 계획은 있는지 또 가장 먼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딘가요?
Well, I think sadly we're not there yet. Unfortunately, it's still a premature question.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지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죠. 신종 코로나 이전에 방북한 동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전망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야 상황을 더욱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방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인권협의를 출범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캐나다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That's been one of the really well, one of the many interesting areas I think for our cooperation with Republic of Korea.
네, 북한 인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안보 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점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교관들에게 이 대화가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유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을 시도합니다. 탈북자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인권 침해를 겪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로 나왔을 때 캐나다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Well, I think it's one of our efforts in our diplomacy here is to listen and to learn and to take a people-centered approach.
저는 캐나다의 외교 노력 중 하나가 경청하고 배우며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인도주의적 지원 등 어떤 이니셔티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특히 캐나다에는 북한과 기술 전문성 및 교류 프로그램을 구축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재난구호 및 보건력, 산림관리 등이 흥미로운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캐나다는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가 도움이 되고 건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농업교육 등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과의 인적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열고 이를 재개할 때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Yes, well,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UN, and that's one of the elements that we share with the Republic of Korea.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는 UN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것은 또 한국과도 공유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원합니다. 이는 계속 진행되는 대화이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다자주의 세계와 인도주의 기관이 있는 제네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UN 시스템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로부터 한반도 사안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급 연설을 예고했는데 올해로 6년째가 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9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자로 최선이 외무상이 아닌 대사급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잠정 연설 순서에 따르면 북한 순서는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베냉과 스리랑카, 미얀마에 이어 마지막인 12번째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 순서 바로 옆에 대사급 외교단을 의미하는 CD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을 대표해 연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 새 회기 개막 1, 2주 뒤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외교장관, 대사 등이 기조연설을 하는 일반 토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각국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북한은 2014년과 2015년 리수용 외무상을 연설자로 내세웠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리용호 외무상을 뉴욕으로 파견했습니다. 2018년 당시 연설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지만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연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사급 인사를 연설자로 내세우는 건 올해로 6년째입니다. 김성 대사는 지난해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 국가인 문전에서 프리덤 쉴드, 쌍용, 연합합동화력정밀훈련, 울지 프리덤 쉴드와 같은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리언이어 그것도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았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김성 대사의 주장에 대해 한국, 일본과 함께 오랫동안 실시해온 양자, 삼자 군사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며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사의 연설이 예고됐지만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혹은 그 외 인사를 연설자로 파견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연설자를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올해 일반 토의에는 194개국이 참여하며 이 중 148개 나라가 정상급 인사를 파견합니다. 그 밖에 6개 나라가 총리급의 연설을 예고했고 36개국과 3개국은 각각 장관급과 대사급의 연설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첫날인 24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또 정상급 인사 파견을 예고한 한국도 같은 날 오전 10번째로 순서가 잡혔습니다.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상급 인사, 즉 총리가 연설자로 나서는 일본은 26일 오후 포르투갈과 모리셔스에 이어 오후 9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각각 총리와 장관을 연설자로 내세우는 중국과 러시아는 28일 오전에 연설 일정이 잡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유럽의 북한으로 만들고 있다고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발틀라나 치아노스카야 씨가 비난했습니다. 치아노스카야 씨는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과 벨라루스의 협력 강화로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벨라루스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응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의 망명은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바틀라나 치아노스카야 씨는 29일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과 벨라루스의 관계 확대를 독재자들의 연대 강화로 평가했습니다. 치아노스카야 씨는 막심 리젠코프 외무장관이 이끄는 벨라루스 대표단의 지난주 평양 방문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벨라루스가 민주주의 규범에서 더욱 고립되고 전 세계 다른 독재 정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 독립적인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악의 축을 만들려는 러시아의 노력이라면서 독재자들은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며 시민을 탄압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단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치아노스카야 씨는 지난 2020년 벨라루스 대선에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로 루칸셰코 대통령에 맞서 야권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리투아니아로 망명해 루카셴코 정권의 대규모 부정선거를 비판하며 대선 승리를 주장했고 BBC와 로이터 등 유럽 매체들도 사실상 그가 승리한 선거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 정부는 앞서 막심 리젠코프 외무장관이 이끄는 벨라루스 대표단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두 나라의 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24일 레젠코프 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만나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윤정호 대외경제상과의 담화를 통해 식량안보, 교육, 보건 등의 협력 방안에 주목했고 여기엔 벨라루스 식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북한 화장품을 벨라루스가 수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아노스카야 씨는 그러나 북한과의 교역 확대는 벨라루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경제는 고립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으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 어떤 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지적입니다. 아울러 식량, 안보, 교육, 의료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고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북한은 경제와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카셴코는 이미 벨라루스를 고립되고 낙후된 유럽의 북한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어쩌면 루카셴코에게 북한은 본보기일지도 모른다며 주민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의 행태는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것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주 벨라루스 외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한 비위의 논평 요청에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끊임없는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있다며 북러 무기협력과 더불어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벨라루스와 협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치아노스카야 씨도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양국 정권의 상호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노동자들이 벨라루스로 파견될 가능성은 실제로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재건을 위해 이러한 노동자들이 배치될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벨라루스를 국제 분쟁과 국제법 위반에 더욱 얽히게 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지역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군 국제사회가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통해 루칸셰코 정권과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며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에이는 벨라루스 외무부와 워싱턴의 벨라루스 대사관에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궐석 재판을 통해 반역과 폭동 주동 혐의 등으로 치아노스카야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EU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치아노스카야 씨의 남편 샤르에이 치아노스키스를 비롯한 다수의 야당 지도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러시아가 5개월째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제출하는 중국과 더불어 유엔 보고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한 건 올해 1월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정제유 15,279배럴, 약 1,914톤을 북한에 공급했다며 이 내용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는 이 수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는 추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1월분 정제유 양이 러시아의 유일한 대북 공급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7월 30일 현재 러시아는 6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는 무려 5개월치가 밀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각국의 매월 정제유 공급분을 집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북한에 대한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한도를 넘기는 사태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5개월치를 보고하지 않으면서 안보리의 대북 정제유 보고 체계는 작동을 멈춘 상황입니다. 북한의 유류를 공급하는 또 다른 나라인 중국은 현재 5월까지의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달 중순 3월에서 5월치 정제유 공급량을 한꺼번에 보고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보고됐어야 할 내용이 늑장 보고된 것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중국 해관 총서 자료와 중국이 보고한 수치를 비교해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석유역청과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배럴로 환산해 공개해왔습니다.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석유젤리로 알려진 바셀린이 정제유로 둔갑해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제한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늑장 보고가 일상화되면서 안보리 보고 체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30일 비어이에 유엔 제재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이라는 데 있다며 각국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승인하고 이를 원하는 대로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key thing about these UN sanctions are they are essentially voluntary. Governments themselves have to approve their own.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아무 수치를 제공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늑장 보고 문제와 별개로 안보리 정제유 보고 체계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그럼에도 이 같은 보고 체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법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와 관련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9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캐나다 해군 함정의 이런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9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몬트리올함은 지난해 6월에도 동중국해를 비롯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BOA는 캐나다 해군의 이번 감시 활동의 의미와 성과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 계획에 대해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헬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지난달 14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다며 이 함정과 승무원들이 6월과 7월 사이에 네온작전의 일환으로 간헐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온작전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육체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캐나다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순환 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작전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ies, and so it's very positive that Canada is contributing to that. But these have been ongoing. We have long had monitoring activiti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이제 더욱 적극적인 제재 집행과 기타 불법 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에 캐나다 이번 감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 기온은 25에서 3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26도, 최고 32도, 안주 최저 25도, 최고 30도, 남포 최저 26도, 최고 33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4도, 최고 28도, 수풍 최저 24도, 최고 28도, 강계 최저 24도, 최고 31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지역 있겠습니다. 해주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0도. 용연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개성 최저 26도, 최고 31도. 사리원 최저 25도, 최고 32도. 신계 최저 24도, 최고 30도. 함경남도, 양강도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 25도, 최고 35도 되겠습니다. 장지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해산은 하루 종일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6도, 최고 35도. 평강은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0도.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23도, 최고 30도. 선봉 최저 23도, 최고 30도. 삼지연은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8도,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1에서 2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정치국 의장이 오늘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됐다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하마스 하니에 의장이 이날 이른 시각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피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니에가 정밀타격 방식을 통해 제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게시물은 현재 웹사이트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사미 아부 주흐리 하마스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 점령자들에 의한 하니에 형제 암살은 하마스의 의지를 꺾으려는 중대한 사태 악화 행위라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길을 하마스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안보 담당 관리들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지침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4월 10일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활동하던 하니에 의장의 아들 아미르 하니에와 모하마드 하니에 그리고 하잼 하니에를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니에 의장 암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 국영방송을 통한 성명에서 하니에가 이란에서 살해된 만큼 그의 암살에 대한 복수는 우리의 의무라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도 테러리스트 점령자들 이스라엘이 비겁한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니아 의장은 이날 오전 폐쇄시킨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란 테헤란을 방문 중 암살됐습니다.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하니에 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영내 이란 연계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더욱 단호하게 맞서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니에 의장 암살을 악행이자 야만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동국가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에서 하니에 의장 암살은 위험한 갈등 고조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안드레이 나스타신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은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영내 안보 상황을 극적으로 악화시키고 대규모 무력 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하니의 암살 사건이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중국은 반대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미국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골란고원 지역에서 지난 27일 어린이 12명을 사망케 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 같은 끔찍한 공격들을 끝내고 양측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령관이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의 오른팔격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슈크르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을 지휘해왔으며 27일 골란고원 어린이 살해 사건과 수년간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살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10발가량의 로켓을 발사해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영국 등은 레바논 내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또다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수도 크이우 일대 등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샤히드 131, 136 공격용 드론을 이용한 공격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날 발사한 드론은 크이우 일대에서 요격된 40기를 비롯해 총 89기였으며 모두 요격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는 밤사이 공습 경보가 계속 울렸으며 모든 방향에서 파상적으로 계속된 드론 공격에 주민 11,500명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크이우시 당국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배치 연습을 위한 훈련 3단계를 시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훈련 3단계에서는 남부와 중부 군관구 병력들이 이스칸데르 M 전술미사일 체계에 모의탄도를 장착해 발사 지점으로 은밀히 이동시키는 것을 연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3단계는 비전략 핵무기 사용부대의 인력과 장비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